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며 깨끗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로만 돌려드리고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하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내가 하늘에 가서 뭘 할지를 생각하는 거룩한 찬송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이설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기뻐 주뻔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눈물 없이 왕검길을 걸으며 곰곰은 고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늘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저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구주이시며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들의 조상님이시옵나이다. 저희가 조상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겠사옵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은 인류의 본분임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들어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자비와 사랑을 즐겨 생애할 수 있도록, 혼돈, 공허, 흑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겠나이다. 저희들의 기도와 행실을 측량하시어 아버지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신음하고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지구를 아버지의 뜻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 문과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로 생애의 무리를 써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 저희들의 뜻과 의지로 이룰 수 없음을 잘 아오니 성령 충만토록 하옵시고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절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평강과 강건함을 유지케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아버지의 것이오며 이 모든 일 저희 뜻으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애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성경들이 많은 선지자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뭐 말라기, 학개, 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호세아. 이렇게 성경의 이름들이 선지자들의 그렇게 이름을 많이 따서 붙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그 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들 엘리와 엘리사의 얘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서는 없고 엘리사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은 왕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얘기는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열왕기상은 엘리야서라고 해야 되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엘리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러한 두 여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4장 1절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는 어떤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분의 아내가 그 남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 어려울 대로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빚진 자가 체주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빚을 다 못 갚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여인에게 남아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없어지고 아마 가재도구도 팔았을지 모르겠고 옷가지들도 팔았을 것이고 모든 걸 다 생계를 위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 적은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당신에게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집집마다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근데 적게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기름병을 그릇그릇마다 따라라 하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이 얘기는 특히 성경에서 읽으셨죠. 자, 기름을 그래서 그 과부가 이제 남편을 여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두 아들에게 시켜서 그릇들을 빌려온 것들을 다 차례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겪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기적을 못 겪어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 기적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쌀독에 계속 쌀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돈으로 마켓 가서 사왔고 여러분들의 냉장고 속에 음식들이 그득그득 들어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난다니까 더 많이 사다 놔가지고 프리저까지 꽉꽉 채워놔서 아마 두 달 내지 세 달은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양들이 집에 그득그득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널 입히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오늘날에도. 그러나 그 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과부에게 이제 기적이 계속 일어나죠. 그릇이 계속 붓는데 기름이 계속 차죠.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을 계속 떼주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떼주는데도 다 먹고 남았죠. 아, 이 기적같이 계속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에 차고 차고 그릇을 다 빌려온 그릇에 다 차고 또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가져오느라 하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던 기름이 이 놀라운 기적. 아, 나는 내 생에 이런 기적을 못 겪어봤습니다 할지는 모르지만은 찬찬히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늘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7절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꼭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도 이런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까마귀로 먹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의 땅, 시돈 땅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성경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뒤에 보면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한번씩 살펴보시면은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아, 이 정도 지점에서 이 사건이 났구나. 이 정도 지점에서 이런 사건이 났구나. 시돈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 옆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저 북쪽 계속 가다 보면은 지중해를 끼고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 땅이 있어요. 그 중간 정도의 갈멜산이 있죠. 그래서 이 그 지도를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 시돈 땅. 그래서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의 가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너를, 너가 시돈 땅에 가면은 어떤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가부를 만날 것인데 그 집에 가서 너는 유하고 있어라. 자,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갔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나무를 몇 개 뗄감을 줍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엘리야가 아,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하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이제 가루 한 점, 아마 밀가루라고 치고 밀가루나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점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이 가루하고 기름으로 이 나무를 좀 주워가서 구워서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먼저 그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아주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어려움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뭐가 안 떨어졌다고요? 밀가루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밀가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루 통에 빵을 만드는 호밀 가루였겠죠. 가루 통에 이렇게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엘리사도 자기의 선생님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의 무리에게 심판을 딱 베푸는데 뭐라고 심판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도 이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물론 잘 선대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여인들 특별히 한 사람은 이방의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독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남편이 죽고 어려움에 처한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여인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을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으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 근데 이 열왕기하 4장에는 또 다른 재밌는 얘기가 두 번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8절부터 읽으면은 하루는 엘리야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넴 통칭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하는데 수넴이라는 동네에 아주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한 여인, 어떤 여인이 귀했는가? 이 원문을 따져보면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종을 아주 친절히 선대했다는 거죠. 수넴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멜산이 어디 있냐 하면은 이 북쪽 정도의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나인성이 있고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수넴이라는 동네가 갈멜산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기록적으로 찾아보니까. 근데 이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엘리사는 아벨 모홀리 출신이다 하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가 근처예요. 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사의 고향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은 수넴을 지나가요. 중간에.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이 수넴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지극히 봉양하는 모습을 나와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음식을 좀 먹으라고 관근하다가 이 여인이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가 항상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 지나다닐 때 항상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좀 머물고 지나가도록. 24km가 요즘으로 이래 따져보니까 갈멜 그때 당시에 왜 갈멜산에 많았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러한 그 생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갈멜산에 많이 그때 당시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종 엘리사도 자기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갈멜의 거처를 정해놓고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요단강가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도단을 지나서 요단강가에는 성지자 생도들이 또 나중에 이사를 가는 요단강가로 가는 그 사건들이 7장, 8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처럼 이제 요단과 갈멜을 이렇게 엘리사가 자주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미국으로 치면 뭐 11마일, 12, 3마일 정도 얼마 안 떨어졌어요. 예, 차를 타고 가면 뭐 한 10분? 15분? 예,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고 걸어서 간다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4, 5시간이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침마다 그 아침에 8km를 구보를 했어요. 뛰어서 가는 8km를 구보를 하는 경험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뛰어가도 한 30분 내지 뭐 1시간 안쪽으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뛰어서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아마 걸어서 성인이 가면은 아마 한 4시간, 5시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음식을 대접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람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 우리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 부자였으니까 방을 하나 마련해놓고 거기에 책상과 또 뭐 침상과 촛대와 그 선지자가 와서 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놓는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방을 어느 집에 마련해 놓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내지는 또 선교를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여러모로 목사님을 이렇게 봉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선대했고 또 종을 위해서 방을 마련했고 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흡족했겠지만은 엘리사의 마음이 좀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 자기의 종에게 이제 물어보는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자기 종에게 물어봤을 때 그 자기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았고 또 이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당시의 형편에 한 집안에 아이가 아들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 자손이 이렇게 있어야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행편에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일이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좀 불러오라.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그 여인에게 당신이 내년쯤에 한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나이가 많았는 것 같아요. 젊은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부인도 꽤 나이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기를 낳겠다 하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요즘 미국으로 얘기하면 아유 키링 그랬겠죠. 농담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여. 예. 제가 어떻게 지금 남편도 나이 많고 저도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야,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와요.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하나님. 엘리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태가 끊긴 여인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사라처럼 예,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편이 나이 많았다 그랬으니까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과연 돌이 돼가지고 아들이 생겼어요.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자가 좋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희 교회도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신데 갓 할머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아기가 돌 지나고 이제 뭐 두 돌 되고 주로 보여주는 게 저에게 저 손자 손녀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올리고 이러시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예, 너무 귀엽고 좋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 나이 많은 부부가 아들을 얻었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자,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아들이 어느 날 다장마당에 이제 아기가 18절에 보면 아기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로 나아가서 아기가 아버지에게 걸어갈 정도 됐으니까 뭐 한 6살, 7살 됐겠지요. 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요. 저기 자랐다. 다장마당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적어도 5, 6, 7살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기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장마당에 있는데 그 다장마당에 갔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19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비가 사환에게 일러서 명하여 얼른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했는데 곧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하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다장마당에 놀러 나갔다가 머리가 아파서 아마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마 일사병, 머리가 뜨거워지는 머리야 머리야 했으니까 머리가 뜨거워져서 일사병에 노출됐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얼른 데려가라 했는데 어머니 무릎에 좀 있다가 숨을 거뒀어요. 아, 참 이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 다시 숨을 거뒀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기가 자기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애곡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보통의 반응은 그래야 될 것인데 이 수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남편에게로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뭘 청하냐 하면은 나귀 한 마리하고 마차를 하나만 달라고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 남편이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또 선지자를 만나는 날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놀라워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남편에게 그냥 선지자를 좀 만나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그 여인에게 허락하고 이 부인이 자기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정도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리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어디로 몰고 갑니까? 선지자가 있던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거죠. 아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한두 시간이면 갔을까요? 마차를 몰아가지고 절대로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달리는 걸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달려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간증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고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요? 근데 달려가기 전에 이 여인이 한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자기의 죽은 아들을 어디다 갖다 눕힙니까? 엘리사의 침대에 그 아들을 눕혔어요.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이 벌써 이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는 막 달려갑니다. 갈멜로. 자, 갈멜산으로 달려가니까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기 바라보니까 누가 와요. 어떤 사람이 먼지를 뽀얗게 이르면서 나귀를 빨리 급하게 몰아서 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수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환에게 저기 오는 게 수넴 여인이니까 가서 무슨 일인지 좀 물어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러기를 예,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먼저 게하시가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평안하냐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느냐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다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러고는 엘리사 앞에 당도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자기 선생님 앞에 이 여인이 조아리니까 옛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조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우려하고 염려하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위기가 그랬다 그랬어요. 시몬의 잔치집에서 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에 앉은지라 발을 안은지라 그랬어요. 27절에 발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했다. 예,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아직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를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만뒀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28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내가 아들을 준다 그러길래 날 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랬고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이 저기 자랐는데 다시 숨을 거뒀으니 이걸 어쩌냐 하는 얘기죠. 자 엘리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얼른 먼저는 게하시를 보냅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먼저 머리에 띠를 띠고 가다가 길에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곧장 어디로 가라?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침상에 그 지팡이를 옆에 둬라. 네, 우리가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죠. 모세가 홍해 지팡이를 이렇게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또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예. 요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성경절도 있고 지팡이는 참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다시 그 마차를 탔겠지요. 나귀를 타고 자기 집으로 아주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과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그저 몸을 포개고 입을 입대로 맞추고 예, 또 그 눈 얼굴을 그 거기에 맞추고 손을 이렇게 같이 또 맞부딪히고 그 아이 위에 완전히 누웠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때 그 아이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좀 따뜻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방을 한 바퀴 다시 돌고 또다시 두 번째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입니다. 4장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뭘 봅니까? 없던 아이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죽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는 얘기.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 얘기 같습니까? 그 앞전에 그 4장 1절로 7절에 어떤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그 아이 두 아들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기름을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살게 한 그 얘기나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 집에 선지자를 공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을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아이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사르밧 가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야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었는 아이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드려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7장 17절로 24절에 나와요.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마지막 소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그 일, 아이를 살린 그 일을 이 엘리사도 똑같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들을 우겨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사르밧 가부를 얘기합니다. 사르밧 가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뭘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찬양하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열왕기 상에도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하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공적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어려움 그 여인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은 부유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이 여인의 어려움도 들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다시 또 그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하도록 만들어준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방의 여인도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리심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놀랍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아이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요? 나인성 과부의 집에서 과부의 아들을. 누가복음 17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봉사를 훌륭하게 마치셨어요. 갈릴리 봉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굳이 성경에 보면은 굳이 나인성으로 가지 않아도 될 법했어요. 그 길을 지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하고 나인성은 좀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굳이 나인성 쪽으로 길을 털어서 이렇게 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나인성 근처에 갔을 때 장래 행렬을 만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숨을 거뒀어요. 얼마나 비총합니까? 옛날에 과부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홀로 된 여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가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아들이 있으면 좀 낫죠. 그러나 아들마저도 없다면 이 여인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장래 형렬이 예수님 근처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그 이렇게 상여를 붙잡으셨어요. 붙잡으시고 그 상여에 지금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얘기했어요.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했을까요?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장례식에. 자,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이 장례 이 상여를 붙잡으시고 죽었는 아이에게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들 의안이 벙벙해서 쳐다봤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상여에 앉았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매일 이 경험은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요. 저녁에 잠드실 때 내일 아침에 깰 걸 확신하고 잠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깨우시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 자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게 만드세요. 예,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또 저녁에 잠을 주시죠. 자, 그런데 물론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숨이 끊어진 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서 앉아서 살아났어요. 자, 그때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로 놀라고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 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났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나인성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이 나인성은 지도를 보면 모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적을 일으킨 그 수넴은 이 모렐산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은 모렐산 북쪽에 있었어요.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쪽 산을 중심으로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이니까 그들은 예전부터 무슨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린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나인성과 수넴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과부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에 다 퍼지도록 또 그들이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형편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예, 창궐하고 있는 이란 바이러스 또 저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에서는 새로운 또 변종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또 더 치명적인 것들이 생겼다고 발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경제와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자금자금하게 오는 어려움과 위기와 또 실망과 좌절들을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제 고정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태초에 있던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14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연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없던 것에서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었던 그 여인들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은 이 놀라운 재창조의 모습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고 온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놀라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품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아야 우리가 부활의 광경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살아계신 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으로 마지막 정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